호세아 선지자는 여덟 가지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아홉 번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홉 번째의 설교가 14장인데요. 이 설교는 최종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호소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자들에게 4절부터 6절에서는 8절에서는 그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결론이면서 전체적인 마지막 결론과 같은 9절에서는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길이 두 길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굉장히 축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적을 했지요.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그래 앞으로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심판받는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향해서 돌아올 걸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아니면 돌아오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하고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나는 변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것, 통칭해서 불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 떠나버리면 기독교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라는 거이지요. 아뢰기를 그렇게 해놓고 3절 마지막에는 할지니라 네가 입으로 말을 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선한 말을 받아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리고 우리가 아수르와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도 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곧 뭐입니까? 이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이죠. 그게 마음속에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그 입술의 열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본주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7장에서 왕을 세울 때도 왕은 반드시 왕의 옆에다가 복사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놓고 그리고 여자 가까이 많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이러한 숫자에 매이지 말라는 거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인본주의로 아수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하는 이러한 것이었지만 망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다시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너의 입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고아가 자기 부모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듯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이 심정을 네가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 기쁨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네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입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의 전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인 거죠. 방향이 분명하고 나는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대. 예.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하니까 어떤 것이 결정이 되겠어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진 거예요. 내 삶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뭐예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은총 베풀어 준다 주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를 4절 이하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받을 거나 말 거나 그런 거 아니라 막 확실하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풍성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8절까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서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의 그 반역을 고쳐준 거죠. 이제 반역하지 않도록. 그 범죄했던 것을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예. 대역죄를 지은 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그리고 8절에서도 내가 그랬습니다. 회개의 모든 것을 다 진노를 거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반역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기쁘게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첫째가 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이지. 두 번째로는 세상 풍속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왕인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지. 예. 불안하니까 한마디로 나를 내가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가 어떤 때 많이 나타나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은 깨끗하게 내 영을 씻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냐면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한마디로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닌 자는 그 진노가 이 머리 위에 그대로 지금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그 진노가 임해 있는 자가 교회 지도자로 선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목사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강단에서 설교 잘한다?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냐는 목사 어디다 갖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주시고 회개한 그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시인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고마우신 하나님이시대.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그러죠. 내가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면 이 이슬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요. 뱀도 이야기하면 사단과 같은 그런 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지혜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술은 아주 나쁜 것으로 해석해 사람을 방탕해 할 수도 있고 술은 너의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 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해석이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축복이고 인애가 부족한 걸 이야기할 때 아침 이슬과 같이 너희가 부족하다 그 말은 금방 사랑했다가 금방 없어져 본다 그 말이고 여기는 뭐예요? 비가 적은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어때요?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슬이 이 식물과 그 농작물을 잘 자라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이슬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이 이슬과 같으리니 이미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지만 남은 자에게 그 계속적으로 함께하며 돌아오면은 이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백합화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어때요? 그 냄새 향기가 많고 숫자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메시지냐? 아주 번영되고 아름다움과 그 번영이 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그 복이 번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게 풍성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이름이 없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이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6절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랬지요. 우리가 보통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 풍성함과 번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지가 번성하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숫자적으로 본다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이 이 가지가 퍼진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수적으로도 성장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에 갔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람나무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열매도 많이 맺혀 있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이 이파리가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이것은 잎과 그 열매가 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 그러듯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남은 자의 이 축복의 모습이 아주 조화가 있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분은 어때요? 저분은 참 삶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답고 그리고 뭐예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향기가 퍼지기 때문에 풍성한 이 내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거이지요. 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풍성함이 되어지요. 그들의 그 축복은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꽃처럼 필 것이다. 포도나무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핀 것이 많이 피잖아요. 그리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다. 그 향기 포도주를 튀어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확실하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예. 그러면서 다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은 다시란 말을 하지요. 3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건 다시라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라 다시는 그런데 8절에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 있으리요 할지라 반드시 이거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에브라임 와서 다시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만의 상관할 뿐이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스라엘 너희는 남은 자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푸른 잣나무는 그 가지가 넓게 퍼지기 때문에 그늘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면 시원하게 돼 열대지방에서는 그렇게 시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잣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지 않아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그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모든 복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그들에게 부어줄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건 뭐냐? 자연의 모든 나타나는 그 생생한 식물들, 이것을 통해서 그 축복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이 뭐예요? 유달산 올라가서 왔다, 이 바위 덩어리가 참 이뻐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예요. 수석이 좋아서 맨날 보고 다니는 거이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 바위 같은 털이 서 있듯이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볼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손길을 볼 줄 알면서 주 하나님 비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 보고 옷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저런 것들은 뭐지 일도 안 하고 맨날 가난하게 살며 저짓거리 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내 자식들하고는 너무 좋아서 기뻐 뛰고 축복을 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축복,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삽니다. 또 한 번이라도 주님이 앞으로도 저를 책임져 주실 걸 내가 믿고 달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줄 것 같으면은 그건 눈치 보고 살지만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대요. 확실하게, 견고하게, 풍성하게. 이 약속을 다 해놓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답, 저희들이 압니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떤 길로 서겠냐? 한마디로 내 말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야 소망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제가 이 앞전에도 그 설교할 때 낮 시간에 설교할 때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할 때에 그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 2장에서는 악독을 버려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개인적으로 권위로 자라나게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거라. 믿는 사람들은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머릿돌이요 추추돌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불의한 자들은 한마디로 그걸 믿지 아니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은 거치는 자,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 예.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그 신분을 밝히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다. 그러니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와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의인 믿고 따라다니는 자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요.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다. 한마디로 망하게 되는 자다. 선택해라. 네가 어디에 길을 가겠느냐? 주님.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의인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아홉 가지 여덟 가지의 죄를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확고부동하고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의인의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가야 될 것이냐. 주여, 의인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달려가는 멋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